네, 오늘 저희 교리 공부 도르투 신경 지난 시간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교리 인간의 부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회심과 그 방식에서 그 네덜란드 교수단이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그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도르트 신경에서 어떻게 그 내용을 하고 있는지 오늘부터 쭉 보는데 오늘 5항까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항론파는 이제 창조된 인간,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창조된 인간에 대하여서 거기에서부터 이미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성향이 없는 인간이다, 중립적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과 다른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성과 감정의 성향이 주어지지만 어떤 선한 성향이 주어지지만 인간의 의지에는 성향이 없는 어떤 선과 거룩이 주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하면 결국 타락한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건데 항론파는 인간이 타락할 때 지성과 감정에는 이런 선한 성향이 주어졌으니까 잃어버릴 게 있는 거죠. 아, 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지는 주어진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의지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인간 의지는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큰 변화가 없다.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항론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경은 이제 이 인간의 부패를 다룰 때 가장 먼저 인간이 창조받았을 그 상태와 타락 후 상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항이 이제 요 1항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항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이성에는 자신의 창조주와 영적인 일들에 관한 참되고 건전한 지식이, 의지와 마음에는 의가, 그리고 모든 감정에는 순결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전인이 거룩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과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이런 뛰어난 은사들을 스스로에게서 빼앗았으며, 반대로 이것들 대신에 이성에는 눈먼, 무서운 어두움, 공허, 판단의 왜곡을, 의지와 마음에는 사악함, 패역함, 강팍함을, 마지막으로 모든 감정에는 불결을 가져왔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이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이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이성에는 뭐 의지와 마음에는 그리고 감정에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성에는 자신의 창조주와 영적 일들에 관한 참되고 건전한 지식이 있었고, 의지와 마음에는 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감정에는 순결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전인이 거룩했다라고 이제 타락 전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인이 거룩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성, 의지, 감정이 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거룩은 고정되지 않은 거룩이 되겠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거룩. 그러니까 타락 가범성이 있는 거룩이 되겠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과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이런 뛰어난 은사들을 스스로에게서 빼앗았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스스로에게서 빼앗았다. 타락으로 인해 전인이 부패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뺏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서 박탈을 해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전인이 부패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에는 눈몸이, 그러니까 이성에는 예전에 타락 전에는 창조주와 영적인 일들에 관한 참되고 건전한 지식이 있었는데 이제 타락 후에는 눈이 먼 거죠. 그리고 무서운 어두움이, 공허와 판단의 왜곡이, 그래서 이것들이 인간 이성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간 이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 전에는 의지와 마음의 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악함과 폐역함과 강박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되었나? 네, 감정은 모든 불결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 감정에는 모든 불결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개혁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차이를 말할 때 이제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차이 정도다. 이렇게, 또는 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그 기여가 어느 정도냐, 이 정도 차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인간론의 그 처음 부분, 그래서 창조된 인간, 이 어떤 인간이냐, 여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인간론에서부터,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이 관점에서부터 지금 개혁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락 후 인간은 동일한 본성을 가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타락 후 인간은 동일한 본성을 가진 자녀들을 낳았다. 즉 부패한 자가 부패한 자들을 낳았고 이 부패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후손에게로 전달되었는데 언젠가 펠라기우스의 주의자들이 주장했듯이 모방을 통해서가 아니라 악한 본성의 이식을 통해서다. 이랑이 주로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양은 이제 인류 전체 그것이 확장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동일한 본성을 가진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랑에서 확인한 타락 후에 그 부패한 것들이죠. 이성에는 어두움과 공허와 왜곡이 있고 의지에는 사악함과 폐역함과 강박함이 있고 감정에는 불결이 있는 이것이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자가 부패한 자들을 낳았고 이 부패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후손에게로 이제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인류 전체에서, 인류 전체의 이 죄가 보편적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보편성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인간은 없고 오히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이 죄의 보편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고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보편성이 왜 이렇게 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 되었는가? 바로 이런 부패가 전달되기 때문이죠. 이 죄는 펠라기우스가 가르치듯이 모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주의는 인간은 언제나 중립적이다. 창조됐을 때도 중립적이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부패하지 않는, 계속해서 중립적인 인간이다. 뭐 부패라는 거, 인간에게 부패라는 건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간이 죄를 범했어도 자기가 결심만 제대로 한다면 죄를 안 지울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중립적이니까 당연히 그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후손도 당연히 중립적인 인간이 태어나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면, 그리고 확고히 그 결심하고 죄를 안 지으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 능력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펠라기우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보시면 죄가 들어오면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12절에 사망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그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모세에는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는데 지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사망이, 인류에게 사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인류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는, 모세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비로소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모든 인간이 죽는,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아직 뭐 죄를 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죽는, 이런 걸 볼 때 아 죄라는 것이, 죄의 효력이 인류 전체에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대로 잉태되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죄인이다.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또 욥이 이제 이렇게 호소하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정말 그 나무에서부터 그 나무가 같은 종류가 나듯이 부패한 부모로부터 이제 부패한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우리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들은 모든 구원의 선에 부적합하며 악으로 기울어졌고 죄 안에서 죽었고 죄의 종이며 중생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거나 부패한 본성을 교정하거나 또는 교정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거나 할 수 없으며 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망은 이제 이런 부패가 다 연결 전해졌으니 이제 우리의 상태는 아담의 후손의 상태는 어떠하냐를 이제 사망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에 생태되었다.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제 그러면서 이 전적 부패한과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서 잉태해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부패라는 것은 이 생득적 부패,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부패이며 우리가 가진 무능력이라는 것도 똑같이 생득적 무능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요. 원죄는 두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두 부분. 하나 부분이 뭐냐면 이 죄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아담이 범한 이 첫 범죄의 그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오염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물려받은 이 오염,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부패는 우리 전체에 이제 여기서 전이라는 것이 이 우리 전체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영역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를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의 선에 부적합하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선에 부적합하고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해도 악으로 기울어진 상태에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 안에서 죽었고 죄의 종이며 죄의 종이다. 여기까지 부패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대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또 무능력,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시킨 성령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없고 부패한 본성을 교정할 수도 없고 교정을 위해 우리 스스로 내가 교정해야지, 내가 바꿔봐야지 라고 준비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항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타락 후 인간 안에 본성의 어떤 빛이 남아있다. 이 본성의 빛 덕택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자연적인 것에 대해 그리고 존귀한 것과 수치스러운 것의 차이에 대해 얼마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덕과 외적인 바른 행실에 대해 어떤 열심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는 지식에 도달하거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거나 할 수 없으며 자연적인 일에서든 사회적인 일에서든 이 본성의 빛을 옳게 사용하지 않으며 더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전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더럽히며 불의 안에 둔다. 이렇게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게 된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부패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본성에 어떤 빛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그럼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볼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본성이 어떤 빛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본성의 빛 덕택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지식, 완전한 지식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지. 이것을 우리가 종교의 씨라고 하는데, 또 자연적인 것에 대하여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죠. 존귀하고 수치스러운 것의 차이를 압니다. 우리는 미추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일반 은총이냐면, 이것이 지금 본성의 빛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런 얼마의 빛이 남아있으니까 이 빛을 가지고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구원에 이를 만한 일을 행하는가? 학론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것이죠. 인간에게 남아있는 이 본성의 빛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본성의 빛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고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얻을 수 없겠지만, 이 본성이 남아있는 본성의 빛으로 구원은 얻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시민사회 일에서나 일반적인 자연의 일에서나 우리가 이것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하여 도르트 신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일에서든 사회적인 일에서든 이 본성의 빛을 옳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전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더럽히며 불의 안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본성의 빛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자연적인 일에서도 사회적인 일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옳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불의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화라는 것, 자연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제 자연이죠. 근데 문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활동이 참여하면 이것이 문화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화가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 활동은 중립적인 거 아닌가? 뭐 기계, 기술, 과학, 뭐 돈 이런 건 중립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듯이 그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은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에 인간의 부패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일에서든 사회적인 일에서든 인간은 그 부패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 본성의 빛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5항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같다. 율법이 죄의 거대함을 드러내고 인간의 죄책을 더욱더 증명하지만 치료책을 보여주질 않고 비참에서 빠져나올 능력을 전달하지 않으며, 그래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져서 범죄자를 저주 아래 넘겨두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이 사항에 있는 사항에서 본성의 빛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5항은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 본성의 빛에는 이 십계명 말고 사실은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양심까지도 본성의 빛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실은 그래서 이 본성의 빛과 율법과 이 본성의 율법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들이 같이 설명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성의 율법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으로 주신 도덕법이든 율법이 죄의 거대함을 드러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책을 더욱더 증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증명하는 건 무엇입니까?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모든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마땅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치료책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본성의 법, 이 양심, 이것이 치료책을 보여주는가? 그러질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욱더 증명합니다. 학론파는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학론파의 경우에는 어떤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4절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착하게 살면 그가 그 본성에 따라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로마서를 잘못 읽은 거죠. 지금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본성의 율법을 말했는데 즉 유대인만이 아니라 십계명이 주어진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로마서 2장 14절을 말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져서 범죄자를 저주 아래 남겨둡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율법의 기능과 인간의 무능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르트 신경 셋째, 넷째에서 1항에서 5항은 인간의 부패,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전적으로 무능력하구나,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이 빠지는 것만 가르치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6항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니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또 오겠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부패한 자가 되었고 무능력한 자가 되어서 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찾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주께서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혜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